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관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형극을 삼키며 백백한 수풀을 잘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 또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지만은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있던 그런 우리 잘못을 지적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새롭게 다시금 우리 구원의 길 되시고 생명이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9장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다 망하고 사라지는데 딱 한 나라만큼은 영원히 존재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는데 오직 그 한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세상 나라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말을 지난 시간도 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세상 나라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하여튼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는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셨다 해가지고 순순하게 예 하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끝내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 있어서 발생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삶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흔적은 뭐고 또 달라지는 것이 뭐냐? 뭐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알겠지만 혹시나 또 뭐 흔적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다시 뭐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나 또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게으르던 사람이 뭔가 교회 일에 부지런한 사람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일조를 안 하는 사람이 십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그러한 것들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흔적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밖에 없죠. 그 대답은 십자가 말고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난다,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 흔적도 뭐 딱 꼬집어 하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궁일로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이다. 그게 바로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궁일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과연 네가 예수를 알고 있구나 하는 그 흔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안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흔적이 있다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달라졌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았을 때 드러나는 어떤 그 외적인 행동의 모습들이지, 앞에서 나열한 대로 교회 일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고 윤리와 도덕의 모습과도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은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자기에게는 모든 힘을 다 빼뿌리고 살아갑니다. 힘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목사다는 그러한 힘, 나는 장로다는 그러한 힘, 나는 권사다는 그러한 힘, 나는 뭐 돈이 있다는 이러한 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다 이러한 힘, 이러한 힘들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직 이 땅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늘 보잘것없는 그러한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개체는 취급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걸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심정,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자가 바로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발버둥을 쳐도 그런 모습이 못 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이지 절대로 우리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 제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도대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실컷 뭔가 남이 우르르 볼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쌓아놓고 막 해놓고 나서도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알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왜 소망으로 삼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만 내 소망 삼고 살아가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한마디로 말해서요, 세상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썩어있고 부패해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진노를 하시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이고 완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야 너희들 힘 믿지 말고 나 하나님 좀 의지해라. 너희 인생은 다 내 손에 있는데 왜 너희들 너희 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좀 가르쳐보려고 이스라엘을 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럼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벽돌을 쌓아 무너뜨리니까는 야 우리 벽돌 없으면 우리 다듬은 돌로 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내 힘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 교만을 치기 위해서 재물을 잃게 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망해하든 뭐 하든 재물을 잃게 했는데 재물을 잃고 나면은 그만 그 재물 속에 잃은 가운데에서 아하 내가 사는 게 재물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나 지금 뭐 내가 이리 건강한데 이까지까지 난 안 주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한테 있는 힘을 버리지 않는 교만,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을 말한단 말이죠. 벽돌이 무너지니까는 벽돌 없으면은 네가 돌 다듬어가지고 내가 그 돌로 쌓아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아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치기하고 블레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삼켜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2절 뒤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들어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호와의 노가 그래도 안 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도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가 안 쉰다, 진노가 안 끝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노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는 것으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쉬지 않는 이 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가 안 쉰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입니다. 보통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악한 세상이지 하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세상이지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도 믿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교회 좀 봐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고 이 땅에 하나님을 확장을 위해서 일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못해줄 망정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망하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분이 아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삼킬 받는 그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 당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망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가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를 향해 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이름 붙여있는 교회 아닌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는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노가 계속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일날 안 빼먹고 착실히 잘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상 아니겠지. 그것도 참 착각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대상,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노를 피할 분 누굽니까? 예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주일날 교회 나온다 그래가지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지금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죄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왜냐?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블레스 들어가 이스라엘 삼켜버리고 아람 들어가 쳐버리는 그때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진노할 거 아닙니까? 옛날 이스라엘 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진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만약 옛날 이스라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계속 있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계속 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진노 그책이 되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세상이 언제 옵니까? 그런 세상 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세상 존재한 동안에는 죄가 없는 나라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결국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죄를 벗어난 길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그 죄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 태워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교만, 이스라엘 완악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하게 하는 그들 죄였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죄가 없습니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14절 보니까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루사이 이스라엘 종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한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리와 꼬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뭐냐면 장로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또 꼬리가 뭡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죽을 자가 내 손에 죽을 자가 막 이런 모습이다 이랬는데 누가 죽을 자냐면은 소위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장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 바로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를 지금 머리에 비유를 하고 있고 선지자를 꼬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건 장로가 높고 선지자가 낫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보면은 꼬리는 머리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만 따라가는 게 꼬리예요. 결국 장로가 머리고 선지자가 꼬리라 이렇게 말한 그 모습,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장로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가리켜서 머리는 장로, 꼬리는 선지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계시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장로가 싫어하니까 말을 못하고 장로가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해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꼬리, 머리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면은 자기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 쫓겨나기 위해서 장로들과 부딪히는 말을 갖다 감히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대로 교회에서 머리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들, 목사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장로 몰라본다고 난리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성도는 괜찮은가, 목사 아니고 장로한 사람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 16절을 보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하는 이유가 그냥 따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따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 가르치는 걸 듣고 그걸 듣고 맞다 맞다 옳다 옳다 이리라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까지 바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은 뭐라 한지 압니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인 너희가 어찌하려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뭐 목사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계시를 말할 거 아닙니까? 설사 계시를 안다고 해도 내 생계가 우선이고 밥벌이가 우선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말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땅 현대교회 구조가 쫓겨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시를 싫어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계시를 싫어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뭐 제사장이란 권력을 통해서 성도를 누르고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걸 듣는 백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말하고 지적을 하면 그걸 통해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잘못된 걸 말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돌을 치고 쫓아내고, 거짓을 말하면 그걸 좋다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참 기괴하다, 너무너무 희한하고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하고 틀릴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잘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백성이 그걸 잘못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절대로 잘못된 말을 못합니다. 바른 말 하려고 하지. 근데 백성이 그걸 좋아하는 거, 오히려 거짓된 계시를 말하는 걸 좋아하고 참된 계시를 말하는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하고 진실을 말해주고 이게 천국갈 길입니다. 제대로 말해주면은 인상을 쓰고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전달한 선지자치고 백성들 환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사야 같이 뭐 전세이지만 토백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 백성이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재산 권력을 다스리고 백성은 그걸 좋아하고 환영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즘 교회에 타락된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평신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럼 평신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면 그건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 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당신도 평신도지만 똑같은 인간이란 그 말입니다. 목사 잘못해가 지옥 간다는 생각 추워도 말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신도가 좋아하니까 목사 그렇게 한 것인데, 목사 탈만 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남이 좋아해 그렇게 하는 걸 남이 싫어하는 걸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서 해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몰라 지옥 간다는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비판 너무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저는 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15절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대 교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할 뿐인데 그걸 비판이다 하면서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현대교회 잘못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요 싸움이 없어야 되고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혹 육에 속한 모습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닌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건 십자 정신이 아닙니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싸움은 분명히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 했거든요. 못된 고기와 좋은 걸 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교회라가 교회는 무조건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잘못된 것 덮어버리고 지적을 하지 않고 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이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의 형제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이해한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할 대상도 십자가 예수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도 모든 사람 무조건 사랑한다 해가지고 오냐 오냐 인정하는, 이건 성경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미워하고 때리란 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움이 설령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알아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입을 다물려고 하는 건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그런 죄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진노를 피하지를 못해요. 그게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가 17절 보십시오.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대상인데 그들까지도 진노를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사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한 아기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세상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다 망하고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건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주님의 이생이 아니면 죽으세로 죄인이다. 이걸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뜯읍니까? 뭐 그래 내세울 게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라 그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아온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 것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한번 찾아봐야 졸음이 확 깨지. 사무엘상 2장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이 누구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홈리와 비니아스. 이들이 어떤 죄를 했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13절부터 나오죠.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제사장 사반이 손에 갈고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그 먼저 제사장이 취해 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갖다가 미리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제사를 멸시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일조를 뭐 띵가 먹거나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 헌금을 띵가 먹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자기가 왜 제사장인가,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위기의 제사장은 먹을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정해놨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까스마포 우편 뒷다리인가 뭐 이것만 딱 먹어라 정해놨고 그 외에는 먹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간 자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뭐만 먹어라 안 정해놨으면 제사장 굶어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거예요. 백성이 가져온 재물, 그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이라면은 주는 대로 하나님이 준 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지고 굶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데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낸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먹을 권리가 있어. 제사장이야. 나는 이걸 마음대로 먹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먹을 걸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멸시한다. 결국 제사를 멸시하는 게 뭐냐면은 지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권리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이래 주이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르는 거예요. 입맛대로 골라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나라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은 진노하래 망한다. 왜? 교만하고 완악하다. 뭐가 교만이고 뭐가 완악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게 교만한 겁니다. 이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은 망하게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이게 하나님 계십니다. 마지막 때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아있는 내 존재만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십자가거든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달리신 모습, 바로 내 교만, 내 완악함,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 피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걸 알 때 우리들은 내 모든 힘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항상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 말하게 되겠죠. 이게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누가 사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사는 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힘도 아니고 내 계획에 달리는 게 아니다. 겸손히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삽니다. 왜? 그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런다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무슨 수를 다 써도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 희생을 해도 그게 사는 길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살린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